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3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 내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아멘.
올해 1학기부터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구역 안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후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있던 주전 537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하는 두 역사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사관이며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출애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그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복과 화평이, 계명에 불순종하면 화와 멸망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그 왕이 혹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반응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부르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울 때 지금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또렷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교했다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율법의 골자요, 요약이며 그리고 신명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4장 44절에서 49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장소와 그 정황을 기록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신명기에 대한 서론이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전체에 대한 어떤 소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우리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혹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증가하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은 출애굽 이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볼 우리 열 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용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보려 했지만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만 더 드러날 뿐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없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노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모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 40년 전에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유효하며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선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한 새롭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시간적인 거리가 아무리 길고 멀어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친히 율법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중개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그 중재 역할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행한 이 중개자의 원리는 신약시대에 드러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곧 죄인인 인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앞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십계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출애굽의 구원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이자 근거임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으로 방금 우리가 읽은 6절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5절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1절인데 이 부분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부분이 서술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이웃을 향한 의무를 마음 다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란 왕과 그리고 백성,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신부로 표현됩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며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우상 숭배와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죄와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복절, 곧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셨음을 기초로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고한 그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된 것도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마땅한 반응으로 열 가지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는 문자적인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이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신들의 차서를 매기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 다해 사랑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남편의 자격으로 그 아내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편단심 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을 다해 사랑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과 6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평생 간직했다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게 되었을 때, 즉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상에게로 나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며 예배하며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피조물의 그 아래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 결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남편의 권한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질투에 당하는 히브리어 카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했을 때 그 얼굴색이 변하는 것처럼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의 그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만든 두 개의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남유다왕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것이라 생각하여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길로 인도한 죄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로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대까지의 책임을 묻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숫자 3과 1000의 이 큰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였고 다시 돌이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은 영원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거짓 예언을 할 때 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기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오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것을 다짐해야 하며 행동을 조심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가 세상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그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날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의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리듬에 따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쉼으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에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억압에 대한 기억에서 이웃사랑의 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구약의 이 안식일과 기본 원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과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거룩하게 섬기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존중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린 자녀에게 주신 계명이 아닌 성인 혹은 가장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 공경의 실천은 당시 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그 책임도 포함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 그것은 장수와 복을 누림입니다. 부모 공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부모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표현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자들에게 대한 공경도 포함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한 그 생명과 생명의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살인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살인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살인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혼을 지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세우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기고 또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입니다. 결혼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뿌리인 음욕을 품는 것을 포함하심으로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기본 취지는 서로의 재산권 혹은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기에 재물을 넘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철저한 이기적인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다른 사람의 시간과 양심과 이름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배경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사람의 증언에 크게 의지했기에 정직한 증언은 사법 정의의 근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여러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 거짓 증언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증언으로 나봇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하였으며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위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 외에도 그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위협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지막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마음의 태도인 동기를 금하는 유일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을 십계명의 절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금하고 있는 탐심은 앞서 선포된 모든 계명을 위반하는 그 모든 일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욕심과 욕망의 그 파괴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결국 이웃의 가정과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그 이기적인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적했으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는 이 모든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작품도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서 비롯된 삶의 규범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총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완전합니다.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결함도 없습니다. 직접 두 돌판에 서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불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나이다 하였느니라.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온통 연기,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처음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제안을 들으시고 그 말이 맞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안을 승낙하신 이유는 그들의 제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체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찾아오신 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간략히 나눈 이 십계명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십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연약한 우리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이웃과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명의 연결고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일어나야 하는지 늘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말씀 안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에는 늘 주님의 은혜에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눈을 들어 영원하시고 현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